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우리 통념 가운데 아주 그 평범한 그런 말씀의 한 대목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성서 전반에 걸쳐서 가장 심오한 말씀 가운데 하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모든 말씀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심오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결정적인 실마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뭘까요? 아마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면서 주체로서 스스로를 의식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특징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인간의 도드라진 특징은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인간을 운명적 질서에 매이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주체로 세워주는 그런 요체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창조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능력은 역사적으로 볼것 같으면 아주 오랜 문명의 인간 문명의 축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인류 정신사에서 볼때 인간이 스스로의 내면적인 성찰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소위 정신사의 차축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차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이 필요한데 우리 정신사의 역사에서 볼때 그런 비약적으로 이 인간 내면에 관한 그 성찰이 발전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를 포함해서 성서의 그 정신 세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전적인 그 정신 세계가 형성이 된 시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전후에서부터 쭉그 어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전적인 정신 세계가 다 형성된 시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은 혼란과 그 고통의 경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혼란과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은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극복하고 인간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빛을 드러내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성찰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비약적으로 그런 성찰이 깊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본문의 말씀은 성서의 세계 안에서 바로 그 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고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죗값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에 이어 옛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을 맺으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구별되는 신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 기원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새 계약이 모세의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땅에 세운 언약과는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합니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새로운 약속이 과연 어떤 점에서 모세와 맺은 계약과 다를까요? 본문 말씀은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차이를 드러내줍니다. 모세의 시내산 계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계약의 내용은 다른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문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필요로 하고 그 해석에 따라 악용되기도 합니다. 율법주의는 그 율법의 정신이 악용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아서 파기되고 또는 악용됨으로써 사실상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돌판에 새겨진 계약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약은 가슴 속에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돌판이나 문서와 같은 매체가 없습니다. 별도의 매체가 없습니다. 곧바로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따질 필요가 없어지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깨닫는 사람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억지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지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경지입니다. 근데 이르러서 철학자 칸트가 내면적 도덕률을 강조해서 인간 삶의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법칙이 하나의 보편적인 하나의 법칙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원이 되는 통찰, 그 통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경지를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뜻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늘 생각합니다. 인간은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개별 사람들의 마음만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너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우리 모두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단지 신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 기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약의 새로운 약속의 핵심을 오늘 말씀은 미리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체제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을, 율법 체제에 의해서 낙인 찍힌 그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올가매는 체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희생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딱 이런 계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비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추수행위를 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공격받았을 때, 지금 우리 여기 보리밭에 가면 보리가 거의 다 익었습니다. 그거 좀 비벼 먹은 것 같고 시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제정된 뜻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금기사항 39 곱하기 불완전한 숫자 39 곱하기 또 불완전한 숫자 곱하기 6해서 234가지를 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기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죠. 뭐뭐 하면 안 되는지. 글자를 두 글자 써도 안 되고, 양이 물에 빠져도 건져내서도 안 되고, 양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막대기는 걸쳐줘도 괜찮지만 걸음을 몇 보 걸어서도 안 되고, 단추를 달아서도 안 되고, 234가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왜 밀을 비벼 먹은 건 왜 안 되냐? 추수행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의 뜻은 그 법조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 중요하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에 매여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법이 있든 없든 마땅히 해야 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 의미가 뭡니까? 타율적인 규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신앙은 절대 강박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절대 그런 타율적인 규율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정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체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기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이 성서 전반을 걸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일깨워주는 이 성서의 근본 정신, 그리고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는 그 복음의 정신이 아주 무색해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정신이 무색해진 시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 국가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까? 이른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전혀 상반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얘기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그 정치적으로 직접 대표하는 사람들이 뭘 구성합니까?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따르는지 판결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온통 법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야말로 그런 시대. 언뜻 보기에 여기에 어떤 이런 질서 속에서 어떤 내면적 동기나, 인간의 내면적인 동기나 인간의 마음이 자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표면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 법치주의가, 과거의 그 제왕들의 법이 아닌 현대 법치주의, 현대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중들의 요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요구였고, 달리 말하면 자율성의 발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자유를 지닌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법치주의의 성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시민이 법을 잘 지키느냐, 준법을 하느냐 아니냐, 이게 법치주의의 요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뜻을 지닌 것,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사회 공동체 범위가 확대되고, 그리고 너무나 복잡해진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계약으로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에 부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구성원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문명국가의 법이라면 그래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면서도 그 법의 타당성을 따지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법의 정신을 환기하면서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법이든 그 자체로 절대화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근본 취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집행의 정당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법의 정신인데 그런 절차를 제대로 동반하고 있다면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인간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보편적인 도덕률 내지는 윤리의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와 같이 한정된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범위가 이렇게 좁은 게 아니라 서로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진 더욱 많아진 그런 현실에서 불가피하지만 여기에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인간적인 각성과 내적인 윤리적 요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장치는 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윤리의식에 기반한 일종의 사회적인 위임과 정당성과 사회적인 위임의 그 정당성과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지 단순히 권력으로부터 부여되는 어떤 외적인 명령의 목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현대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 어떤 사회가 어떤 법을 갖고 그것을 이행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회 공동체의 성숙함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분하고 그것이 생활윤리로 구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사회에서 그에 반하는 법이 통용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특정 법들이 쟁점이 되죠. 예를 들면은 과거사법이 쟁점이 되고 가까스로 20대 국회 막바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싸웠는데 30초 만에 가결이 됐다고 그러죠.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10몇 년이 넘어갑니다만 차별금지법이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에 가서 이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21대 국회에서는 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애써달라 일종의 결의를 다지고 순진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겠다. 똑똑해지기 전에 당론으로는 안 되고 초선 의원이 150명이 넘는다죠. 151명 초선 의원들을 아직 당론에 물들기 전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걸 국가인권에서 기본적으로 하니까 같이 협력하자 이런 그 결의를 다지고 그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런 법들이 쟁점이 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사법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건 단적으로 얘기하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권력의 행포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런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 자리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제일 곤혹스러워요.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도 개신교고 스스로 가장 어려운 것도 개신교에서 항상 어려운데 신앙이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그 법을 구성하는 기본 바탕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사회의 공통 기준으로 삼자는 요구입니다. 내 삶의 자유와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공동체로서 사회를 지키는 방도가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진실은 단지 한가로운 목가적 시대의 어떤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칫하면 중요한 진실을 놓쳐버리기 십상인 오늘 현실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새기고 있는 진실을 따름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유당 뭐죠? 그리고 저쪽 한기총 저보고 사탄의 하수인이래. 회개하라고 그래. 차별금지 기독회관 앞에서 이렇게 들고 그랬어요. 당연히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의 요체라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셨습니까? 그 진실을 깨닫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 삶의 태도입니다. 바로 그 길을 따르는 데서 참 자유를 맛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실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고귀한 능력, 세상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알고 있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진실을 늘 환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가운데 또 우리 인간에게 고귀한 형상을 부여해 주신 뜻이 다른 어떤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이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함께하는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